New Year. 어느 두 남자가 이집트에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한 남자가 쇼핑을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검은 고양이, 새로 만든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값이 셌습니다. 500불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비싼가 저 열심히 봤더니 눈이 진주였습니다. 고양이 눈이 진주여서 이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필요 없고 이 눈알만 팔아달라고, 500불 말고 300불에 이 두 눈알을 사겠다고. 그래서 흥정해서 눈알만 뽑아서 300불에 두 진주화를 사가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자 친구가 급히 그 가게 어디냐고 묻더니 빨리 나갔습니다. 나가서 나머지 고양이를 200불 더 주고 사왔습니다. 사와서 칼로다가 발 아래를 긁어보니까 황금 빛나는 금덩어리였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금인 줄.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비싼 진주를 눈알로 쓸 정도의 고양이면 몸뚱이는 더 값어치 나가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겠냐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린 진주알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참으로 기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기초이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들어왔습니다. 전도는 왜 합니까? 예배가 없는 사람의 삶에 예배가 있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선교는 왜 합니까? 선교지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소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와서 한 시간 동안 가만히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천국 간다 하니까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한 시간 그냥 투자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단지 그냥 고양이 눈알, 진주 눈알 그거 하나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깊고 넓고 높고 참으로 위대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죄의 노예되어 살던 자가 자유를 얻고, 길 잃은 영혼이 길을 찾고 죽어가는 삶이 새로운 삶을 얻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DNA가 바뀌는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서 참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여러분, 왜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때로는 슬픈 일이 가득한데 슬픈 찬송을 부를 때도 있어야 되는데 왜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하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이 슬픈 일을 가지고 나온,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 이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환란이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에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환란이 이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초대교회에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에 침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해요. 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역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혀드리고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의 삶에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 따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종교의식이 되어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바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에 뭐가 제일, 우리 예배에 뭐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설교도 예배 순서의 한 순서예요. 중요한 시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어린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어느 순서가 제일 좋냐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 들더니 그러대, 지금은 그게 제일 좋대요. 축도 시간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이제 축도도 많이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지방에 따라서 시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요즘은 하는 분도 계시고. 예배가 하이라이트, 설교가 하이라이트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따라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어려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설교를 하셔서 아버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쳐다봤더니 아들이 목사님께 집중하여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뭘 깨닫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예배 마친 뒤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얘야, 너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쳐다봤는데 설교 어떻게 잘 이해했냐? 아니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쳐다봤냐? 아빠, 난 설교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느낀 바가 있었어. 뭔데? 십자가를 보니까 이 학교에서 셈 할 때 사용하는 더하기 표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가 더해지나 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설교보다 아들이 하는 말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뭔가 더해 주시기 원하는 시간이, 계속 더해 주시기 원해요.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챙겨 주시고 더 자비를 베푸시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자, 아름다운 예배자, 산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샘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샘플만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좀 창의력이 좀 부족하지만 샘플만 있으면 그걸 모방하고 그대로 하는 건 잘합니다. 아니, 더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배의 샘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시편을 봐도요, 참으로 예배자의 간절한 이런 찬양과 시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이번 한 해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래기는요, 연말 이제 2019년 끝나기 전에 송구영신예배 때 온 교인들이 함께 이 다섯 절입니다. 짧습니다. 함께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1년이 뭐 필요하냐고, 뭐 다 5일이면 된다고. 우리 황장로님 같은 분은 한 벌써 다 외우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낭독하는 이 외우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0편 보면요, 다윗의 예배의 시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와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절에 온 땅이요, 온 땅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All the earth,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땅이란 말,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고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96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가 충만하고 바다와 밭과 숲과 나무들이 주님께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요, 만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 착각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전 이런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은 그냥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하시고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 뭐 돌보시고 가신다고, 섬기시고만 가신다고. 여러분, 섬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그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섬기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예배를 소홀히 하세요. 왜냐하면 온 땅에게 창조주는 찬양과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make a joyful noise, 아주 기쁜 소리를 내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냅니다. 짜증 소리가 날 때가 있고요, 신음 소리가 있고, 불평의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사랑의 소리, 절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예배자에게선 주님께서는 joyful noise, 아주 즐거운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건강한 아이들은요, 소리가 참 즐겁습니다. 병든 아이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 소리가 나더라도 신음의 소리가 납니다. 울음의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쁜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영상 보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놀아주는 그 한 가지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즐거운 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의 깔깔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며, 사업처에서 어려워하며, 학교에서 집에서 시달리다 왔는데 기쁜 찬양할 기분이 안 납니다. 억지로 기뻐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선, 즐거운 소리를 내기 위해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함이란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손실할 때에, 없어질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데, 기쁨이 회복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감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땡큐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함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간 그대로 모습대로 놔두면요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는요 지어먹고 하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버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가르칩니다. 어른이 뭐 해주면요 아이들은요 받고 그냥 눈 말똥말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What do you say? 뭐라 그러는 거야 이때? Thank you. 가르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냥 뭐 내가 내 인생 해결해야 되고 뭐 내가 뭘 받으면은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좀 거룩한 버릇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감사 프로젝트 늘 감사 프로젝트를 이번에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가정마다 이런 패킷 하나씩 받으십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요 노트가 있습니다. Always give thanks라고 늘 감사함 이 노트하고 이 저금통 하나씩 드립니다. 이 노트 여러분 가족들이 제일 잘 이 보이고 또 액세스할 수 있는 데 놓으셔서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적으세요. 날짜를 적으시고 오늘 보통 엄마 반찬이 맛이 없는데 오늘 너무나 맛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금을 감사할 때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이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뭐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옆에 보시면 우리 감사함은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지원을 위해 컴패션 와시 프로젝트에 전달됩니다. 연말 돼서 우리가 다 모아서 감사 예물을 모아서 우리 깨끗한 물이 없는 그런 곳에 또 화장시설이 없는 이런 곳에 우물 파주고 화장실 져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감사함의 열매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자꾸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요 우리 삶에 감사가 충만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과 또 주님을 송축함 이런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감사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00편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는가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오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눈, 코, 뭐 입, 귀 다 제자리에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 나를 만들어주신 데 대한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이 인생 뭐 타령하시는 분 팔자 타령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냐고 어떤 분들은 뭐 아,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뭐 이러시면서 막 그러십니다. 이용복 씨는 쓸데없는 노래를 줘갖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아니 낳았으면 건강하게 살아야지 뭐 왜 낳았냐고 따져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주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의 감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또 그 우리는 그의 것이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것으로 아직도 삼아주시니 주님의 것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것은요 주님께서 챙기세요.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죠. 당신은 내 거야. 내 거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다. 우린 하나다. 같은 팀이다. 이 말 아닙니까? 흉악범이 와서 당신 내 거야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근데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에 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가끔 이 방해꾼이 싹 틉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방해꾼이 싹 트는데 그중에 보면요 우리의 때로는 욕심이 참 우리의 욕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가 이 방해꾼이 되는 것을 예배의 방해꾼이 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커지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예배 스타일 여러분 이 우리가 익숙한 스타일이 있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금 이 본당에서 드린 예배는 전통 예배입니다. 오르간으로 또 뭐 바이올린이나 클래식 음악 이렇게 하고 또 예배 이렇게 순서 봐도요 굉장히 전통적인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관에 가면요 오늘 2부 3부 이제 앞으로 계속 거기선 찬양팀이 인도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보다는 순서가 좀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도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전통 예배 드리는 거 야 참 너는 아주 엄숙하고 아주 됐구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많고 아주 보기도 좋구나. 아, 저 열린 예배 너무 열렸어. 아, 넌 열리다 말았어. 넌 이렇게 열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직도 자체 이 예배 스타일은요. 하나님 상관 안 하십니다. He doesn't care.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가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면 하나님도 편하고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바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 우리의 스타일에 따라서 너 너무 시끄럽구나 너 뭐 왜 이렇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뭐 장례식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익숙함이에요. 저도 이 장로교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주일 예배에 굉장히 성수 주일 지키고 또 뭐 하는 것에 굉장히 엄했습니다. 주일날 뭐 성경 말고 다른 책 폈다가는 지옥 갑니다. TV라는 건 켜지도 못했고요. 그냥 뭐 주일 예배 가서 어린아이가 울면은 빨리 데리고 나가야죠.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 우는 거 허용하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A가 와서 우는데 가만 놔두냐고 빨리 사회보는 집사님이 와서 빨리 데리고 나가야지 안 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아주 굉장히 엄숙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냈어요. 그러다 대학교 가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래봬도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기타 치면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웃는 분은 좀 비웃는 식으로 어색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저는요 이것도 익숙하고 저것도 익숙해요. 참 이런 아주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가서는 마음이 거기서는 안정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데 가서는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거 이 모든 예배의 스타일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나를 내 마음에 들어가게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뭐 순서를 잘 지켰다고 우리 이번에 사도신경 빼먹었네 어떻게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으로 하나님도 익숙하시다는 그런 착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보면은 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이 드린다는 것 이것에 조금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거는 덤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베스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 수학이 빠릅니다.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은 수학을 얻으려 합니다. 예배에서도 그런 모습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나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메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비교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복받은 삶 샀는데 저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물질에 축복받았는데 건강에 축복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힘들게 살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참으로 나를 비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에 차있는 이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정치가 마티 바텍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정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머리를 식히러 지방에 내려갔는데 여인숙에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누가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치도 잘 안 돼서 쉬러 왔는데 신발까지 도둑맞아서 한 컬레 신발도 없어져서 맨발로 다니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날 주일이라서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예배드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뭐 이런 기분으로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그랬는데 저 앞에 보니까 찬양을 너무 기쁘게 막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감동적으로 그냥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 놀랐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상해구인이었어요. 두 다리 다 잘라갖고 없는데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심판 한 컬레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슬퍼하는데 저 사람은 다리도 없는데 저렇게 기쁜 가운데 있구나. 야,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것이 저런 것이구나 깨닫고 독일의 그 이후로 역사에 훌륭했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하면 예배 방해 요소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릴 때가 있으셨어요. 뭐 그냥 막 욕설을 퍼부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대할 때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고 회칠한 무덤 같은 녀석들아 하고 막 욕을 퍼부셨어요.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체험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성은요. 우리가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구간과 같이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이렇게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예배 방해 넣는 요소들을 다 제거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올바른 예배자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이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아니면 혼자 왔다 혼자 돌아가느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 삶의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 참으로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갈급함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까. 인생의 이 미닝을 또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여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바는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여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건 더 이상 이제 살면 안 되는 인생으로 깨닫고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주고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편이 밥 먹는데 아까워 보이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어디 나가서 뭘 사왔는데 당신 왜 그딴 거 샀냐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뭐 그렇게 넉넉하다고 명품 사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 없어서 그래요. 또 여자분들 또 가서 또 오케이 목사님 또 도장 찍어주셨다 가서 그러지 마시고 새겨들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막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살쪄요. 아 그런데 막 부모 어머님은 그런다. 아 너 그래 많이 먹으면 살찐다. 먹으면 그 건강에도 안 좋아 하면서 자꾸 만들어줍니다. 먹여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까우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정성이 내 삶이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요. 가끔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는 before tax입니까? after tax입니까? 그로스에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네트에서 드리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뭘 의도하는 질문인가? 뭘 끌어내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덜 드릴까 하려는 이런 그런 마음 같아요. 예? 이게 네트라고 하면은, 아, 그래도 몇 푼은 절약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요즘 보면은 웨이트레스도 점점 더 올라가는데 11조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분 또 이렇게 또 따지시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제도인데 왜 신약 시대에 와서 11조를 강조하십니까? 11조는 구약의 겁니다. 그래 오케이 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대로 갑시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제도로 가는 것이 세이브하는 길입니다. 세이브 하시려면 구약 제도로 가시고, 예, 그냥 뭐 다 드리시려면 신약제도로 가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정성이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줘도 또 주고 싶고, 내가 시간을 보내도 또 보내고 더 보내고 싶고.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또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다 뭐 중매 결혼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계신데, 예, 데이트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랑에 빠져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권태기가 찾아오는지 뭐가 되는지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뭐 싱숭생숭하고 뭐 긴가민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좋은 그 결혼은요, 가정은 이 좋은 와인과 같다 그러죠. 이 좋은 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도 그렇고 값어치도 그렇고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혼 때 바짝 뜨겁게 사랑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식어져서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뭐 저 인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제 왼수가 이런 말로 변해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맛이 나고 더 값어치가 올라가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기대하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 것으로 지금도 아껴주시고,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의 후손, 나의 자녀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그 약속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예배자, 참된 예배자,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리커미트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찬양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예배자, 참으로 겸손한 예배자, 예배자에 대해서 쭉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일기예보 보니까 눈 오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오면 요즘 뭐 비가 와서 좀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비는요 샵을 안 해도 됩니다. 예, 눈이 오면 이거 허리가 나간다 그러는데 비 온다고 해서 허리 나가는 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찬양팀이 다 동원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동원돼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진주 눈알 빼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몸뚱이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고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주님께서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저희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즐거운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주님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